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은 함께 전체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편이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된 교회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은 150편까지 아주 긴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시편 하면 23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에서 30편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를 성전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시편에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23편은 그 첫 시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게 된 은혜를 묘사하고 그로 인해 시인이 그 목자 되신 분과 계속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을 그림처럼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인 자신은 목자가 돌보는 양으로 그리고 있고 풀밭, 물가, 길, 골짜기, 지팡이, 막대기 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름답게 시편 23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인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한 말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시의 마지막에 여호와의 집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및 그분의 임재와 동행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표제에 기록된 대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이 그 도입부이고 2절부터 5절까지가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이 그 결론, 여호와의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면 원문에서는 1절이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부모님들과 이렇게 구역 예배를, 당시에는 제가 다니는 교회는 구역이 있었는데 구역 예배를 다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마다 집사님들 집, 권사님들 집을 갔었는데 가시면 맛있는 것도 주시고 저는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형들, 동생들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집에 가면 뭐 재밌는 것도 있고 뭐 피아노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는 집도 있고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에 와서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드시고 준비하시는데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았지만 저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늘 여러 집을 가면 늘 저의 기억에 남는 것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양들을 치고 있는 사진이나 뭐 그림이나 액자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의 집집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TV 위에 모형이라도 예수님 모형이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는 모습을 늘 봤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앞에 상반절만큼 하반절에 주목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반절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인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우리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힘든지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늘 먹어도 배가 고프고, 그렇죠? 늘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고, 방 세 개 있는 집을 가면 네 개 있는 집을 가고 싶고, 화장실이 두 개인 집을 가면 세 개인 집을 가고 싶고, 차가 한 대가 있으면 두 대가 되고 싶고, 늘 우리는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능력 또한 부족한 우리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백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인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담대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고 23편 전체를 주관하는 주제가 됩니다. 다시 말해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 23편 전체를 통하여 우리는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2절, 5절의 내용들이 그 부족함이 없음을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2절, 5절을 살펴보시면 2절, 5절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그리고 4절과 5절로 나눌 수 있는데 2절과 3절은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과 5절은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은 처음부터 매우 정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려냅니다.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누워있죠? 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양으로 비유되는데 양은 풀밭에 누워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 여호와는 그리고 시인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상반절의 양은 누워있고 하반절의 양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상반절은 완전히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표현이고 하반절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추가됩니다. 양은 움직여서 물가로 가야 하지만 그곳조차도 쉼이 있는 공간이며 마실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양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3절은 조금 더 동적인 움직임을 드러냅니다. 여호와는 목자가 되시기에 시인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소생의 필요가 있다는 것은 시인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암시가 됩니다. 이 암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 인생이라는 것이 고난이 전혀 없는 이상적인 꿈 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 여호와는 시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이 가게 하는 길은 바로 의로움의 길인 것입니다. 악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양을 인도하십니다. 그 양이 원하는 길, 양이 보기에 좋은 길, 양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양이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은 그 양의 명예나 유익을 위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심은 그분이 보시는 의의 길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가게 하시는 것이며 그 길을 가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배경입니다. 양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의 길로 갔습니다. 결국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의의 길은 인간적인 평탄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과 더불어 고난받는 길임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짤마베트라는 단어인데 죽음의 그림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이 가게 된 그 길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고난의 길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더라도 시인은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의로움의 길로 가고 있다가 그 길이 비록 사망의 골짜기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로움을 버리고 악함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악함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러한 담대한 고백에는 그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간된 마음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시인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3인칭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2인칭으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3인칭을 사용하던 것이 2인칭으로 바뀌게 되면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나타냅니다. 나와 보다 더 친밀해지고 내적으로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만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가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인격적으로, 더 친밀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에 언급된 훈계와 양육을 의미합니다. 물론 시인을 악함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보호의 뜻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고 문맥상 해석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이 시인을 지키시고 안위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인은 다시 위로받고 다시 일어나며 주님의 길로 힘을 내어 달려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5절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2인칭으로 친밀하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시인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음식을 차려놓을 수 있는 상입니다. 즉 시인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고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고 원수들 앞에서 축제를 벌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또한 기름을 시인의 머리에 부으십니다. 이를 다윗의 언약적 배경에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인의 잔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그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으나 이제는 축복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2인칭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 축제의 장소에서도 2인칭으로 친밀하게 표현합니다. 시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으며 고난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은 23편을 정리하는 결론입니다. 6절 상반절은 여호와를 다시 3인칭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앞선 1절에서 3절과는 다르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인은 자기 삶에서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에서 묘사된 2절에서 5절까지의 묘사된 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심으로 번역된 원어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종말론적 개념을 가진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진 상태를 토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원어는 헤세드입니다. 다윗 원약의 주요한 주제이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따라오시며 시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인은 2절에서 5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으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은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한 시인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3편 전체에서 시인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은 6절 하반절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왔는데 이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시인도 무언가를 결심하고 행동해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소라 사본의 기초에서 볼 때 이 살리로다로 번역된 이 슈브라는 동사는 돌아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또 다르게 이 6절 하반절을 해석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인데 이는 내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힘쓸 것이다 라는 표현이 결단이 암시되어 있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제 여호와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았고 목자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기에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며 곧 여호와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은 시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평생토록 동행하겠다는 고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5절까지 목자의 사랑을 경험한 양이 하게 되는 최종적 결단인 것입니다. 양이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해야 되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아 양이 여호와를 알게 되었기에 어떤 분인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진 그 양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변화로 말미암아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20편, 23편이 이 시인의 고백과 결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의 고백과 결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세상에 벗대어 살지 않고 거론할 필요도 없는 사라져버릴 것들과 동행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삶을 살기 위해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고백이, 이 결단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시편, 23편을 간절하게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과 결단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 결과로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망설여진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 나오는 것이 수요일날 평일에 저녁에 시간을 내어 나와 기도하는 것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쉼이 아니고 일이며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겁낼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지도 나를 보호하시지도 않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혀 죽으셔야 했으며 또한 반드시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고난 중에 지키시고 악한 길이 아닌 의로움의 길을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시편 23편의 삶이 되게 하시며 23편의 시인의 고백과 결단이 늘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편 23편의 고백과 결단이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매일매일의 순간의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